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에도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앞으로 친서를 보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올해를 마감하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내년에도 남북의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올해 서울 방문이 실현되기를 고대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며 김 위원장은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새해에도 자주 만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천적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한다는 김 위원장의 뜻이 매우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지만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서로의 마음도 열릴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마음도 결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일부 연방정부 업무가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오늘로 9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 장벽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자신은 민주당이 백악관으로 와서 국경 보안에 대해 합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을 괴롭히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느라 범죄를 막고 군을 위해 쓸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과테말라 출신의 어린이 두 명이 미국의 구금 중 사망한 것은 민주당의 한심한 이민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이들의 사망에 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장시간 우호적인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타결된다면 모든 주제와 분야, 논점들이 망라된 매우 종합적인 것이 될 것이라며 큰 진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중에 조율과 협력, 안정에 기반을 둔 미중 관계를 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서로 상대방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올 한 해 대부분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일 두 나라가 새로운 합의를 위한 협상을 벌이는 동안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오늘 집권당과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 치명적인 충돌 속에 총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들은 이날 전국에서 폭력 사태로 적어도 1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총선거는 방글라데시에서 10년 만에 완전 경쟁 속에 실시되는 선거로 쉐이크 하시나 총리가 승리해 3번 연속 집권할 것으로 폭넓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시나 총리의 주요 경쟁자로 야당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자당의 지도자인 칼레다 지하 전 총리는 부패 혐의로 수감 중이며 법원으로부터 출마 금지를 당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선거 관련 잘못된 소문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됐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위해 고향으로 가면서 수도의 거리에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중부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오늘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됐지만 수도에서 수십 곳의 투표소가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선거관리위원장이 확인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장기 집권한 조셉 카빌라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1960년 독립 이후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이룰 첫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선거관리위원장은 킨샤샤의 49개 투표소가 아직도 유권자 명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AP통신에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과 북한은 사상 최초로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양국 관계에는 교착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한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이 26일 열렸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힌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트위터에 이런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에서 북한과 관련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 것은 무슨 의미일지 먼저 윤 기자가 좀 얘기를 좀 해 주실까요?
예, 사실 북한과 관련해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아시는 대로 새로운 건 아닙니다.
예.
북한과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무런 진전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북한이 지금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 시설에 대해서도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그 의구심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그 회의론이라든지 비관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축하면서 북한과의 합의가 더디긴 하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진전을 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조금 보태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에 거의 양보한 게 없고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것을 얻어냈다 이렇게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위터에 모처럼 이렇게 글을 올린 배경은 그 진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은 자 북한과의 협상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말하자면 근거라든지 명분을 좀 그 제공하는
예.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과 북한은 올 6월에 그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가졌지만요. 10월 초에 그 예정됐던 미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되면서 현재 그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미국은 그 선비핵화 후 제재화나 이런 입장이고요. 북한은 그 평소 주장하던 대로 그 단계적 동시적 원칙에 따라 비핵화와 그 제재화를 같이 하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양측이 그 접점을 못 찾고 그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 희망적인 것은 그 미국과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 즉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강한 그 의지 또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해 2019년에는 뭔가 좀 돌파구가 마련돼서 좀 그 2차 정상회담도 열리고 좀 진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예.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그 개인적 친분 또 핵 문제를 해결해서 이를 자신의 그 정치적 외교적 업적으로 삼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북한이 그 핵 문제를 놓고 여러 뭐 거의 20년 이상 뭐 그 갈등 뭐 이런 것을 겪어왔지만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어쨌든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친분을 갖고 또 이것에 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북한 비핵화 문제 이해하는데 아주 그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 미북 실무진과의 관계 그러니까 김영철 통전부장, 폼페오, 비건 대표 이런 실무진 관계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측 지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이 문제에 강한 의지가 있고 또 그렇고 또 이번에도 그 크리스마스 때가 이게 저 미국의 그 휴일이었는데요. 이런 트위터 사진을 공개해서 북한에 대해서 그 계속 관심이 있다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직접 밝히고 이런 것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을 어떻게 쓰는지 대화 테이블로 유도를 하고 또 2차 정상회담을 갖고 이것을 새해 새로운 자신의 어떤 외교적 업적으로 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노린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자, 최 기자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서 행정부 내 다른 고위 인사들도 이런 유화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일단 가장 큰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예.
아,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유화적인 메시지였고요.
예.
그 밖에 정권의 2인자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사실 펜스 부통령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론자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런데 어떤 일로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펜스 부통령이 예정됐던 북한 인권 관련 연설을 취소한 것이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요.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추가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새해 들어서 아주 가장 이른 시점에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급적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나타낸 것이었고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죠. 사실은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활동이 사실 대북제재의 와중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 사항에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지원활동 그리고 모니터링 활동 관련해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사실 법적 요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풀어주겠다. 그래서 1월 중에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이 검토 자체가 폼페오 국무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재도 금지돼 있는 건 아닌데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실행 부분에 있어서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적으로 풀어주겠다라는 의사를 비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그 교착 국면에서 북한에게는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예.
이것이 물론 북한을 움직여서 현재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북한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지만 긍정적인 메시지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 트위터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건 특별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의 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제 실무자 측면에서 그야말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실무총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미국의 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그 대통령에 직접 보고하고 또 지시를 받고 또 대통령이 직접 그런 사실을 공개하고 그 보고를 받는 그 사진을 자신의 그 트위터에 올린 거는 전례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비건 대표가 그 대북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그 국무부가 밝혔는데요. 이거 역시 또 비건 대표의 그 발표에서 나왔고요. 또 북한은 그동안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볼 때 그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또 트럼프 행정부가 비건 그 특별대표를 통해서 북한과 계속 소통하고 이것을 어떤 경로 채널로 삼겠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월 초에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 고위급 회담이 무산되면서 교착 상황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그래도 양측이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국무부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 한국 언론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미북 간의 실무 접촉이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실무 접촉은 어떤 실무 접촉이냐 하면 고위급 회담의 날짜를 잡기 위한 실무 회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지금 그 실무 회담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어서 미국과 북한이 조만간에 활발한 그 아주 액티브한 대화 국면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고위급 회담의 날짜를 잡기 위한 미북 간의 실무 접촉이 진전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 그 현재 상황에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경화 장관의 인터뷰 발언으로 밀어볼 때는 뭔가 지금 현재 물밑에서는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 내용은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것이다. 고위급 회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추가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느 시점에 새해 연초든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든 이 고위급 회담의 시기가 발표되는 그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서 정상회담의 시점도 사실상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미국은 1, 2월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갖자는 입장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뭐 정확히 그 1, 2월에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이지만요. 여건에 따라서 가능하다 이런 그 추측도 가능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상회담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0월 그 미북 고위급 회담 무산된 이후로부터 공식적인 지금 회담을 없지만 계속 그 직간접적인 그 접촉 이런 거는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여러 가지 요인, 그러니까 언제 할 것인지, 장소는 어디서 할 것인지, 또 의제, 특히 저 미국은 비핵화 신고, 핵신고 이것을 바라고 또 북한은 그 제재 완화 이걸 바라니까요. 이 같은 일련의 것을 앞서서 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조건이 어느 정도 익었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100% 조건이 다 맞지 않더라도 최고 지도자가 이제 그 적당한 시점에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 정도 이제 그 직간접적인 접촉을 했으니까 이제는 저 결단을 내려서 정상회담을 열자 아니면 더 늦추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이제 뭐 물밑 접촉에서 뭐 그 얘기가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보면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닙니다. 북한과 미국 전부 다들 그 최고 지도자가 아직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1, 2월이 될지 또 봄이 될지 뭐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그 신년사에서는 그야말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2019년 신년사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초 2018년 1월 1일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상황들을 촉발했다.
예.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말하자면 전 세계 이목을 끌었던 미북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간의 세 차례 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세 차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례 없는 정상회담 이렇게 한 시점 이후에 현재 상당히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1월 1일 신년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이것이 사실 미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 여하에 따라서 내년에 비핵화 협상의 기상도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런데 전문가들은 사실 대체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유력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의 말하자면 교착 상태에 관련해서 특별한 말하자면 돌파구가 될 만한 것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겠다. 상응 조치와 관한
네.
이런 수준으로 가고 다만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거듭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교착 국면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이 일단 가장 많은 관측들입니다. 왜냐하면 미북 간의 물밑 접촉에서 특별한 말하자면 진전이 없으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이 수준에 머물 것이다라는 관측이 굉장히 지배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예.
또 하나는 그것이 물밑 접촉에서 그 결과로서 나오면 훨씬 더 좋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현 고착 상태를 깨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뭔가 중요한 비핵화 조치에 언급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김 위원장이 그런 돌파구가 될 만한 발언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미국의 말하자는 입장 이런 것들을 잘 간파한 상황에서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돌파구를 극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이 되거나 아니면 현상 유지 그러니까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되 상응 조치를 기다리는 그러면서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진행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런 수준일 것이다라는 두 가지 관측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앞으로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최근에 미북 간 현상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올 한 해 한반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진 역사적인 해였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죠.
It's my honor and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네,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모두 발언 들어봤는데요. 미북 정상회담의 의미를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올해는 그야말로 그 미북 관계 그야말로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그 전환의 해였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모자람이 없는 그런 얘기인데요.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역사적인 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의 그 현직 최고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그랬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미국과 북한은 1950년대 그 수백만 명이 그 사망한 그 6.25를 통해서 일종의 그 적대 관계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지난 70년간 그야말로 미국과 북한이 그 대립과 반목을 계속하고 또 한반도는 이로 인해서 그 지난 70년간 그 냉전의 마지막 그 지대가 됐습니다. 그 동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냉전은 국제적으로는 다 끝났지만 한반도만 그야말로 그 냉전의 그 예외지대로 계속 그 남는 그런 사태가 됐는데요.
네.
북한의 그 비핵화 핵 문제가 이제 계기가 돼서 6월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뭐 중요한 게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과 북한이 70년 만에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핵화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역시 그 미북 정상회담은 올해 그 상당히 중요한 그 미북 관계 가장 중요한 해였고 이것은 그 비단 그 미북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도 그야말로 화해와 협력 그리고 장차 통일로 향하는 길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북아에서 이 같은 비핵화 문제를 계기로 해서 그야말로 그 냉전의 마지막 지대를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어떤 국제 질서를 만들자 이런 것이 그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나의 그 역사적인 이정표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때 채택된 공동성명 내용을 좀 간단히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예, 내용 자체는 사실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지는 않고 네 개 항인데요.
예.
미북 간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 첫 번째로 돼 있고 두 번째로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 번째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 북한에.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번째는 한국전쟁 중에 전사하거나 실종한 미군 병사의 유해를 송환하고 또 북한에 여전히 지금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발굴 작업을 미국과 북한이 동시에 공동으로 진행한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관련해서 사실 주목할 것은 이 비핵화 협상을 위한 그런 정상회담이었는데 완전한 비핵화를 규정한 조항은 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1, 2,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새로운 관계 수립, 예. 그리고 평화정착 한반도에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사실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이 핵 무장을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뭔가 해소하는 쪽으로
예, 예.
두 정상이 얘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 북한은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라고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 수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합의 항목 1로 놓고 그리고 또 그 합의 공동성명의 전문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수립을 통해서 비핵화를 촉진한다라고 두 정상이 합의한 것으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북한의 핵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려도 제기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대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와서 이 공동성명이 어느 정도 이행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공동성명 그 합의 중에는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유해 송환이 유일하게 이행된 부분입니다.
예.
남북 북한이 그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뒤 그 한 달 보름 뒤죠. 그 7월 27일 날 그 한국 전쟁 그 정전 기념일에 그 쉬운 다섯 구의 그 유해를 미국에 인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유일한 그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유해 발굴 작업은 아직 그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하나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그 공동성명 그것만 놓고 보면 지금 뭐 그런데요. 그 이와 별도로 그 미국과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가 구두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성명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이제 약속한 게 있는데요.
예.
그 약속에 따라서 북한은 그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 이것을 폭발했고요. 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뭐 상응조치 치르면 상응조치 있는데요. 그 미국의 그 한미연합훈련 이것을 이제 계속하고 괌에 있는 그 좀 B-52 폭격기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한반도에 출동하고 그랬는데요. 이 같은 전략 차원의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은 중단한다 이런 것을 서로 구두 약속을 했고요. 이 약속은 아직까지 이제 이행된 부분입니다.
네. 자, 역사적인 문서이긴 한데 이것을 이행하는데 참 한계도 있고 뭐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앞서 최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이 미북 간의 정상 간의 이렇게 역사적인 회담을 연 것은 그러니까 70년간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예.
두 나라가.
예.
그리고 사실 한반도에서는 가장 중무장한 남북한의 병력이 대치해온 것이 바로
네.
70년 가까이 된 것이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었고 또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였죠.
예.
그런 맥락에서는 70년간의 적대관계 그리고 북한 핵 문제 자체를 보더라도 지난 30년 동안 미국과 북한이 거의 끊임없이 협상을 해왔지만
예.
어느 것 하나 성공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2018년 6월 정상회담 이제 6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그 한 차례 정상회담으로 그 완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가서 협상이 계속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이 그야말로 굴곡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업스 앤 다운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협상에 관련해서는 미국과 북한 양측이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1차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문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비핵화의 정의 또는 의미부터 서로 다른 게 아니냐라는 네. 지적들을 해왔는데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도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사실 굉장히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완전한 비핵화를 다룬다. 어떻게 다룬 그것을 실행에 옮길지 아무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2차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리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아주 매우 구체적인 합의를 양측이 만들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정상회담 이후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미북 관계가 그런대로 대체로 잘 굴러간다 이렇게 보였는데 이 교착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됐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10월 초로 예정됐던 미북 고위급 회담, 그 김영철 통전부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제 고위급 회담이 무산되면서 현재 지금 석 달 이상. 뭐 길게 보면 여름 이후부터는 계속 뭐 교착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지금 그 무리가 아닌데요.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를 들면 역시 그 비핵화에 대한 방법, 순서, 그 조건 이런 걸 이제 둘러싸고 이제 그야말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마디로 미국은 먼저 그 선비핵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핵화를 하게 되면 비핵화라면은 그 다음에 제재를 완화할 수도 있고 북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 이런 거고요. 북한은 반대로 그 단계적 동시적 원칙에 따라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간에 워낙 불신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그 먼저 비핵화를 한 다음에 저 미국이 제재 완화를 안 하게 되면 이건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큰 낭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 이제 북한으로서는 불만 있는 것이 보면 아까도 공동성명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미국이 비핵화 얘기만 한다는 겁니다. 사실 보면은 거기 보면은 미북 관계 개선 이것도 있고 새로운 평화 체계 수립 이런 것도 있는데 미국이 이런 것도 이런 건 왜 얘기를 안 하고 비핵화 얘기만 자꾸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하자 이런 건데요. 역시 그 비핵화를 둘러싼 양측의 그 상당한 그 견해차 이것 때문에 이제 교착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비핵화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이 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참 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사실 구체적인 이슈로 들어가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은 핵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세한 핵 목록 신고.
예.
북한은 그거에 앞서서 체제를 완화하라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의 초기에는 사실 핵 신고와 종전 선언 이것이 또 어떤 것이 먼저 돼야 되느냐를 놓고 사실 그 계속 논란을 빚지 않았으니까
예.
양쪽이 팽팽하게 맞섰고요.
예.
일정 시점에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한 말하자면 주장을 접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재 문제로 관심을 돌리고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 사실 북한은 제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까지 밝힙니다. 다만 상응 조치를 전제로 말이죠.
예.
그렇지만 이것이 북한이 제재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분명한데 그 전제 조건이라는
예.
것이 미국은 이것을 상응 조치를 제공하면서 영변 핵시설 사찰 그 폐기 제안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큰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그런 말하자면 방침을 밝혔는데도 미국이 여기에 대한 상응 조치를 언급하지 않는 데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요.
예.
바로 이것이 현재 고위급 회담이 두 차례나 북한 측의 거부로 취소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미북 관계가 교착 국면에 빠질 때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돌파구를 마련하곤 했는데 이번에도 좀 나서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미 뭐 그 나선 적이 있죠. 그 쭉 지금 올해 진행된 걸 보면은 미북 관계가 뭐 계속 교착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교착이 5월과 8월 두 차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미북 관계에 돌파구, 물꼬 이런 것을 터서 이제 해결을 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장시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예.
취프 네고시에이터 그러니까 미국의 수석 그 협상가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그 아르헨티나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다시 한번 그 미북 관계의 어떤 돌파구를 열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했는데요. 역시 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도 전 세계에서 제일 여러 번 만난 대통령이고 오래 지금 만난 대통령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가장 여러 번 만난 그 아시아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양측의 입장을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사회에서도 역시 그 한국에서 어떤 모종의 그 이러 같은 중재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18년 미북 관계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남북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도 11년 만에 재개돼서 올해만 모두 3차례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마음이
네, 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정상회담의 한 장면 들어보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1차 정상회담의 의미와 당시 채택된 판문점 선언 내용을 좀 요약을 해 주시죠.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 예, 예.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열렸었고요. 2007년에는 또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열렸으니까 남북 간에는 말하자면 전부 합쳐서는 세 번째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첫 번째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한 것이었는데요.
예.
주목되는 건 아시는 대로 이 회담이 한 차례로 그치지 않고 올해 세 차례나 열렸다는 예.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가기도 했었고 또 잠깐이지만 판문점에서 말하자면 열리기도 했었고요.
예.
그런 측면이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실 남북관계가 이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의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그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
이 판문점 선언을 보면 이 남북 간의 적대관계 청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분야별로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를 약속하고 있고요.
예.
또 그 북한의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올해 안에 다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종료한다라고 하는데도 판문점 선언에서는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켜지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올해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지만 이것도 지켜졌습니다. 이 상당히 많은 합의가 판문점 선언에 있었는데요. 이것이 대부분 종전선언을 빼고는 대부분 지켜졌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개성에 남북 간의 공동 연락사무소를 두기로 올해 안에
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여곡절 끝에 이제 남북 간 공동 연락사무소가 개성에 자리를 잡고 남북 간의 차관급 인사가 각각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시적으로 말하자면 중요한 현안뿐만 아니라 작은 말하자면 의사소통까지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남북한의 역사에서 사실 전례가 없었던
예.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궁금한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를 추진했고 뭐 고대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19년 봄에는 서울 방문이 가능할까요?
뭐 봄이 될지 뭐 여름이 될지는 뭐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가능성은 꽤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던 것은 이제 비핵화 문제가 일단락이 되고 또 미북 정상회담을 해서 제재가 좀 완화되면은 이에 근거해서 이제 서울을 방문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하고 그 철도 연결 등 또 그 남북관계 개선 이런 것을 이제 하자는 것이었는데요. 2018년에는 그 원했던 대로 그 고위급 회담도 잘 안 됐고 또 체제가 예. 풀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2018년에는 서울에 그 약속을 못 지켜서 못 왔는데요. 아마 새해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려서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도 하고 또 제재 완화의 어떤 것도 하고 그래서 약속을 지켜서 이제 오지 않을까 이렇게들 이제 서울에서는 전망도 하고 기대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답답했던 이 관계에서 연말에 가까우면서 제 26일 이 착공식이 열린 것 그것도 참 큰 뉴스였습니다. 이 착공식의 의미를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뭐 착공식이라고 하는 게 도로와 철도 끊어진 연결망을 앞으로 현대화하는 작업을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예.
사실 그 의미 자체는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진전은 아닙니다.
예.
이 비핵화가 그야말로 어느 정도 진전이 되기 전에는 이것이 유엔의 그 제재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실질적인 말하자면 그 도로와 철도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점에서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상당히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그것도 유엔 안보리의 허가를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2019년에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제 궁금한 사안인데 간단하게 최 기자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긍정적인 것과 뭐 부정적인 것 다 있는데요. 부정적인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의 그 교착 관계, 그 미국과 북한의 그 비핵화 그 조건 또 2차 정상회담을 둘러싼 일종의 그 삽바싸움 그 물밑 그 흰겨루기가 좀 계속돼서 교착 국면이 좀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국면도 하나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상태가 이제 계속되면은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2차 정상회담을 해서 상당히 문제의 어떤 돌파구를 열고 이런 정치적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쯤에 또 이르면은 그야말로 뭐 1, 2월 께에서도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결단을 내려서 정상회담을 열고 또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그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역시 그 1월 1일 날 나올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신년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힌 소식 그리고 2018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2019년 새해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VOA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의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얼마 후 새해를 맞습니다. 올 한 해 스포츠계에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월드컵 축구도 있었고 겨울철 올림픽도 열렸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오늘은 연말 결산으로 2018년을 들썩이게 한 스포츠 이야기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
4년마다 열리는 지구 최대 축구 행사 FIFA 월드컵이 지난 여름 러시아에서 진행됐습니다. 프랑스가 20년 만에 우승했는데요. C조 1위로 16강 토너먼트에 나간 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벨기에를 차례로 꺾었습니다. 프랑스 선수들은 경기마다 최강의 전력을 과시했는데요. 19살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와 앙투안 그리에즈만이 빠른 발로 전방을 휘젓는 가운데 중원에선 폴 포그바와 은골로 캉테가 탄탄하게 받쳤습니다. 여기에 철벽 수비까지 더하면서 1998년에 이어 두 번째 프랑스를 월드컵 정상에 올렸는데요. 당분간은 프랑스가 세계 축구를 지배할 것으로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상합니다.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세대 교체에 완벽하게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음바페는 이번 대회 활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가 됐습니다. 결승에서 아쉽게 프랑스에 패한 크로아티아는 졌지만 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준우승만으로도 이번 대회 가장 놀라운 활약을 펼친 팀으로 꼽히는데요. 대회 시작 전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약체였기 때문입니다. 경기마다 이변에 이변을 거듭하면서 강호들을 물리치고 결승까지 오른 건데요. 특히 8강전에서 개최국 러시아와 맞닥뜨린 장면은 크로아티아 선수들의 기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전후반 2대2로 비긴 뒤 승부차기를 벌였는데요. 러시아 축구 팬들의 일방적인 함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크로아티아 선수들은 4대3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프랑스와 크로아티아가 이렇게 기세를 올리는 동안 전통적인 축구 강호들은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많은 스포츠 두박사가 우승 후보로 지목했던 브라질과 독일, 스페인, 아르헨티나, 포르투갈은 4강에도 오르지 못했는데요. 1930년 월드컵이 시작한 이후 브라질과 독일, 아르헨티나가 동시에 4강 진출에 실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독일은 16강 토너먼트에도 못 나가고 F조 최하위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는데요. 독일이 월드컵 16강에 못 나간 건 1938년 프랑스 대회 이후 80년 만입니다. 특히 한국과의 F조 마지막 3차전에서 0대2로 독일이 완패한 장면은 월드컵이 끝난 뒤에도 두고두고 스포츠 방송들의 전파를 탔습니다. 독일은 4년 전 브라질 월드컵 우승팀이라 이번 대회 부진이 더욱 뜻밖인데요.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일본이 16강에 진출해 체면을 살렸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월드컵 역사상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남미팀을 꺾었는데요. H조 1차전에서 콜롬비아를 맞아 2대1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 가장 큰 이변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일본 언론은 경기 장소인 러시아 중부도시 이름을 따서 사란스크의 기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역시 4년마다 열리는 최대 겨울 스포츠 행사 동계올림픽이 지난 2월 한국에서 펼쳐졌습니다. 강원도 평창과 정선, 강릉 일대에서 17일 동안 열전을 벌였는데요. 미국 대표팀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스노보드와 스키 등 설상 종목은 물론 아이스하키를 비롯한 빙상에서도 골고루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특히 스노보드 여자부 하프파이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금메달을 차지한 클로이 김은 미국과 한국 언론에서 동시에 조명받았습니다. 한인 2세로 미국 이민사회 성공 사례가 부각된 건데요. 워싱턴의 국무부 브리핑과 연방의사당 회의 중에도 클로이 김의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선풍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By the way, Chloe Kim last night, how great was she? Aren't these girls amazing what they can do on the snowboard? So,
미국의 자매 아이스하키 선수 한나 브렌트와 마리사 브렌트도 특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둘은 모두 미국인이지만 한 명은 미국, 다른 한 명은 한국 대표로 평창올림픽에 나선 독특한 사연인데요. 동생 한나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언니 마리사는 어릴 때 한국에서 입양됐기 때문입니다. 마리사 브렌트가 VOA와 인터뷰에서 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When I got the call to go try out for the team, I said yes right away just because I wanted to be able to go back to Korea and learn.
처음 한국 대표팀에서 오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부모의 품에 안겨 미국으로 건너온 당시 불과 생후 4개월이어서 한국에 대한 기억이 아무것도 없지만 뿌리를 둔 나라를 대표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결정했다는데요. 마리사 브렌트가 참가한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에는 북한 선수들도 합류했습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서 뛰기로 하면서 남북한 단일팀이 결성된 건데요.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5개 세부 종목에 22명에 달하는 자체 역대 최대 규모 선수단을 파견하면서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창올림픽은 개최국인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해빙국 면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행사가 됐는데요.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나라 최고위급 인사들이 평창에 모였기 때문인데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부부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올림픽 경기장 귀빈석 앞뒷줄에 앉았습니다. 이들이 동시에 한국에 머무는 동안 별도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여는 징검다리가 됐습니다.
로저 페더러, 테니스 메이저 대회 20승.
연초에는 스위스의 로저 페더러가 세계 테니스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4대 주요 대회를 가리키는 메이저 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20번째 우승한 건데요. 페더러는 지난 1월 말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크로아티아의 마린 칠리치를 3대2로 꺾고 우승컵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 대회 개인 통산 6번째 우승이었습니다. 이로써 윔블던 우승 8차례, US 오픈 5차례, 프랑스 오픈 1차례까지 메이저 20승을 기록한 건데요. 페더러 다음으로는 스페인의 라파엘 나달이 메이저 우승 횟수를 뒤따르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차이가 커서 조만간 페더러를 앞지를 선수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한편 올해 호주 오픈에서는 정현이라는 한국 선수가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만 21살이던 대학생 정현은 네로라 하는 유명 선수들을 잇따라 격파했는데요. 특히 16강전에서 세르비아의 강호 노박 조코비치를 3대0으로 완파하면서 전 세계 테니스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현은 8강을 거쳐 준결승에서 페더러와 만났는데요. 경기 도중 발부상으로 기권했습니다. 정현이 비록 페더러를 이기지는 못했지만 장래가 촉망된다고 주요 언론이 평가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페더러와 조코비치 등이 은퇴한 뒤 테니스계의 카리스마 공백을 채워줄 선수라고 정현을 소개했습니다. 테니스는 정구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물망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라켓으로 공을 쳐서 점수를 내는 경기입니다.
루카 모드리치 발롱도르 수상.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달 초에는 연간 가장 크게 활약한 축구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 역사에 큰 이정표가 섰습니다.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의 준우승을 이끈 루카 모드리치가 2018 발롱도르 수상자가 됐는데요. 세계 축구의 양대 산맥으로 군림해온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나 리오넬 메시가 아닌 선수가 이 상을 받은 것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모드리치의 올해 맹활약은 오랜 전쟁에 시달려온 크로아티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는데요.
I would change my all individual awards for World Cup. Unfortunately, didn't happen even this success that.
모드리치는 발롱도르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월드컵 우승을 고국에 안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오늘은 2018년 스포츠계 결산해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매일 새벽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내년에도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앞으로 친서를 보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올해를 마감하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내년에도 남북의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올해 서울 방문이 실현되기를 고대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며 김 위원장은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새해에도 자주 만나 평화 번영을 위한 실천적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한다는 김 위원장의 뜻이 매우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지만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서로의 마음도 열릴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마음도 결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일부 연방정부 업무가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9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 장벽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자신은 민주당이 백악관으로 와서 국경 보안에 대해 합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 괴롭히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느라 범죄를 막고 군을 위해 쓸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반적인 국경 보안 예산의 증가는 지지하지만 장벽 건설에는 반대하는 민주당 사이에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과테말라 출신의 어린이 두 명이 미국의 구금 중 사망한 것은 민주당의 한심한 이민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길고 우호적인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타결된다면 모든 주제와 분야 논점들이 망라된 매우 종합적인 것이 될 것이라며 큰 진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중에 조율과 협력, 안정의 기반을 둔 미중 관계를 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서로 상대방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올 한 해 대부분 무역전쟁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일 두 나라가 새로운 합의를 위한 협상을 벌이는 동안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오늘 집권당과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 치명적인 충돌 속에 총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언론 보도들은 이날 전국에서 폭력 사태로 적어도 1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총선거는 방글라데시에서 10년 만에 완전 경쟁 속에 실시되는 선거로 쉐이크 하시나 총리가 승리해서 3번 연속 집권할 것으로 폭넓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시나 총리의 주요 경쟁자로 야당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자당의 지도자인 칼레다 지아 전 총리는 부패 혐의로 수감 중이며 법원으로부터 출마 금지를 당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선거 관련 잘못된 소문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됐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위해 고향으로 가면서 수도의 거리에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중부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오늘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됐지만 수도에서 수십 곳의 투표소가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선거관리위원장이 확인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장기 집권한 조셉 카빌라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1960년 독립 이후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이룰 첫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선거관리위원장은 킨샤샤의 49개 투표소가 아직도 유권자 명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AP통신에 말했습니다. 마르탱 파일루 의원과 펠릭스 치세케디 민주사회진보연합 대표 등 두 명의 야권 후보가 에마뉘엘 라자마니 샤다리 전 내무장관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